도공의 손에 부서진 질 그릇. 형제자매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 유용하게 쓰이려면 10년이나 20년은 필요합니다. 참되게 이 길을 잘 가고 하나님 앞에 매우 노련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당신에게 10년이나 20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건강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은 때가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로 애석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20년이나 30년이란 세월이 지나야 이 길을 진실로 만질 수 있고 그에게 가장 유용한 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아이들과 청년들만 있어서는 안 되며 아비들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배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형제나 자매는 상당한 시일 동안 노력해야 하나님께 유용한 그릇이 될 수 있는데 만일 나이가 들기도 전에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노장에서 반쯤 가다 망가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도공의 손에서 부서진다고 말한 것처럼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도공이 만든 도자기라서 다 흠이 없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공이 만들어낸 질그릇 중에 어떤 것은 불을 통과하기도 전에 깨뜨려지는데 이것은 하나의 손실입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좌절하고 시험이 임할 때 쓰러진다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궁유를 입는다면 무너지지 않고 중도에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거치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유용한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연단을 거치게 하실 때 많은 시간들이 요구됩니다. 어떤 시련은 1년을 통과해야 하고 또 어떤 시련은 몇 년이 지나야 비로소 공과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일생 동안 거칠 수 있는 시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받자마자 부서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에게 닥친 시련들은 그에게 효과를 줄 수가 없게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은 정말 큰 손실입니다.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5년이나 10년을 보내면서 이러한 시련들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사역의 길로 계속 인도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간단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노정에서 반쯤 달리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60만 명 중 오직 두 사람만이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죽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소수의 사람만이 쓰러지지 않고 사역의 길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시련이 닥치면 대부분 죽어버리니 얼마나 가련합니까? 시련이 닥치면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버리다니.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라고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큰 손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풍성해지려면 우리 중에 70세나 80세 혹은 90세의 형제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한두 사람을 예외적으로 좀 더 일찍 그분 곁으로 오도록 정하셨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유용하게 되려면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자기 몸을 돌봐야 하며 결코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주님께 훈련을 거의 다 받은 후에 오히려 건강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거의 다 통과한 사람이 쓰러진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만일 주님의 사역자가 이렇다면 사역을 할 길이 없습니다. 사역에 이르기도 전에 몸의 건강이 이미 나빠졌다면 사역에 있어 유용하게 쓰이기 시작할 때 오히려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유용하게 쓰여야 할 때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몸에 대해 소홀히 해도 괜찮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며 우리 몸을 쳐서 자신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또한 자신의 건강을 돌보아야 합니다. 몸을 느슨하게 풀어놓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몸을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에 유익한 많은 음식을 먹기를 배워야 하며 자신의 건강을 돌볼 방법을 생각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많은 경우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사역에 있어 필요할 때 목숨 걸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기를 배워야 합니다. 한 사람을 잃는 것은 주님 편에서 10년이나 20년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일생 중에 10년이나 20년이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는 비록 은사적인 면에서는 유용함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사역적인 면에서 유용하기란 실로 어렵습니다. 사역 방면에서 유용해지는 것은 10년이나 2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아마도 10년 후에야 진정으로 가치 있게 되고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유용한 그릇으로 쓰이는 것은 10년이나 20년 후의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딴 길로 가지 않고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길을 똑바로 가지 않는다면 10년이나 20년이 지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한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를 깎고 다듬으셔야 비로소 그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단지 1년이나 2년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20년의 고통을 이기며 20년의 십자가를 지고 20년의 처리받음과 매맞음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듬어져야 비로소 진실로 유용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건강에 대해 조심하지 않으면 진실로 유용하게 쓰여야 할 때 정작 쓸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 드신 한 형제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일생 중에 가장 유용하게 쓰임받은 때가 언제였다고 회상하십니까? 그 형제님은 잠시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70세에서 80세 때이지. 정말로 영적인 유용성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있어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유용하게 됩니다. 사역의 길에서 어떤 사람은 끝나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부서졌으며 어떤 사람은 유익성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소수의 열매 있는 사람들은 20년이나 30년이 지난 후에 유용하게 쓰이게 되었지만 그때 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유용하게 쓰임받게 될 때 죽는 것은 얼마나 애석한 일인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배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유용합니다. 만일 이렇게 유용하게 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몸의 건강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예방할 것을 예방하고 주의할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전진하며 사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환경에 있을 때에 우리는 또한 자신의 몸을 돌보기를 배워야 하며 이 일에 결코 느슨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음식 맛보다 영양분을 주의하라. 그러므로 사역자는 음식을 먹을 때에 맛이 좋은가의 여부를 주의할 것이 아니라 영양이 충분한지 어떤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영양가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휴식할 때에는 반드시 쉬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긴장할 때가 아주 많다면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몰라서 침대에 그냥 누워있게 되는데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면 이러한 수면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거기서 쉬며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심하게 긴장하면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앉아 있어도 휴식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긴장해야 할 때에는 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에 따라 불타오르는 것보다 더 심하게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 분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긴장을 풀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생이 긴장의 연속이 되어서 지탱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쉬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형제자매여, 좀 한가할 때에 당신은 긴장을 풀어놓기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잠잘 때에는 손발을 편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여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장 강한 사람보다도 더 조여매어 우리 몸이 말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생이 온통 긴장의 연속일 수는 없습니다. 많은 때에 근육이나 신경을 풀어놓아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때의 기회를 찾아 휴식을 취해야만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게 되어 극단에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육신의 몸에 있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천연적인 면에 있어서 휴식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공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휴식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긴장을 풀 수 있다면 쉽게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호흡의 횟수를 세는 것은 잠자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잠잘 때 호흡은 아주 깊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것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호흡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서 잠잘 때와 같이 그런 깊은 호흡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잠자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생각하는 것이며 호흡을 세는 것입니다. 먼저 잠잘 때와 같은 그런 긴 호흡을 하고 나면 잠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잠이 듭니다. 본래 잠잘 때의 호흡은 느리며 깊습니다. 당신이 먼저 느리고 깊게 호흡한 후에는 쉽게 잠이 듭니다. 호흡을 센다는 말은 숨을 200번이나 300번 반드시 세고 나서야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를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잠잘 수 있는 머리로 만드셨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자야 합니다. 당신이 거기에 누워서 당신의 온몸을 편안하게 풀어놓고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쉴 수 없다면 당신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낮으로 항상 긴장해 있다면 당신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병이 있다 해도 우리가 조금만 자기의 몸을 돌보기를 배운다면 많은 번거로움을 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편식을 하지 말고 각종 음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하여 먹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기를 배워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데 당신이 단지 몇 종류의 것만을 먹는다면 그것은 아주 곤란합니다. 그 당시에는 영양분의 결핍을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30세나 40세가 되면 많은 영양의 결핍이 드러나게 되며 이것은 신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먹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기를 배워야 합니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것은 사역하러 나갔을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음식을 가려 먹게 되면 사역하러 나갈 때 음식을 가지고 가면 먹을 수 있지만 가지고 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것은 너무 차서 못 먹고 또 어떤 것은 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다면 이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보통 상황에서 많은 종류의 음식 먹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원칙입니다. 한 번은 배 위에서 한 믿는 이가 다른 믿는 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주님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러자 그 믿는 이는 그것은 바닷속의 풍성함과 육지 위의 풍성함을 더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은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닷속의 풍성과 땅 위의 풍성을 다 먹을 수 있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범위도 없어야 하며 종류도 다양해야 좋습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이 일이 중요치 않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 일에 있어서 몸을 제한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몸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이 말을 듣도록 복종시켜야 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을 먹기 싫어하겠지만 당신은 그것을 처리해야 하며 반드시 먹기를 배워야 합니다. 한편으로 당신은 고난받을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자기의 몸을 돌보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온 존재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형제는 이러한 고통 저러한 고통을 받을 수 없어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면에서 우리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형제에게 어떤 동정도 표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여, 위생적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생을 말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자신의 몸을 돌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한할 수 있어야만 위생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익한 것을 먹기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것을 먹는 것은 당신의 입맛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 몸의 필요에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몸을 돌보기를 배우려면 우리는 먹는 것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몸이 쉽게 편식주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당신을 훈련시키는 데 여러 해를 소비하셨으므로 이 몸을 제멋대로 다루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많은 위생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신체에 유익한 것들을 우리 주위 환경에 잘 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위생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모험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당시에 유익함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마셨습니다. 해로운 것은 마셔서는 안 되었으며 유익한 것은 마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지방에 갔을 때에 힘을 다하여 자신의 위생관리를 돌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곳의 형제 자매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위생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 중에 좋은 안배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몸이 말할 수 없는 손실을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에 있어서 자기 견해를 고집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 방면은 생활 습관에 있어서 자기 견해를 고집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스스로 주관적인 표준을 규정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의 견해를 견지해 나가서도 안 되며 자신의 습관대로 일을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한다면 성경의 교훈에 부합해야 하며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원칙 아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입니다.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편향적이기 쉽고 극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풍부해야 하고 배불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비천해야 하고 배고프며 궁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풍부에 처하여도 일을 할 수 있으며 비천에 처하여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풍부이든 결핍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일을 할 수 있다. 배부르거나 굶주릴 때에도 나는 일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말합니다. 바울은 생활 습관의 외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형제자매들이 고집이 세며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습관이 너무도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으며 조금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물을 데워서 세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면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를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히면 그들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록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더운 물이 있어도 세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더운 물이 없어도 세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면도를 해도 괜찮고 며칠씩 면도를 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셔츠를 갈아입어도 괜찮고 며칠 동안 갈아입을 수 없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침대에서도 잘 수 있어야 하고 딱딱한 마룻바닥에서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각종 생활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개성이나 연령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의 사람은 상당히 열정적입니다. 또 어떤 지방의 사람들은 상당히 냉정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마땅히 똑같이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 자신의 성격이 냉정하여 그가 냉정한 사람 속에서는 사역을 잘할 수 있는데 열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역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열렬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역을 잘할 수 있는데 냉정한 사람에게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중한 사람에게는 사역을 잘하는데 경솔한 사람을 만나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받습니다. 또 만일 어떤 형제가 나이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는 말을 아주 잘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나 청년들 속에서는 말을 할 수 없다면 이러한 편향적인 성격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시킵니다. 우리 주님은 연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셨으며 또한 어린아이에게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나이 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귀용 여사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연장자의 모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어린아이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이것은 우리 자아가 처리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환경에 처하게 하시더라도 그곳에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자아는 깎여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히 고집세지 않고 편협적이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다름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개성에 있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잘 배우고 다름받음으로써 주님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독신과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독신과 결혼 등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며 또한 이에 대한 적당한 해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가 주님의 일꾼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훈에 비추어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바울은 독신에 대한 문제를 고린도전서 7장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독신의 좋은 점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특별히 부지런할 수 있고 사역에 있어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전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6절부터 주의하여 읽어봅시다.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의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에서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독신을 지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여기고 홍기도 지나고 결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는 자기 뜻에 따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독신을 지키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규정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신을 지키려고 한다면 자기의 마음속에 규정하는 것 외에도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좁쌌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11절의 마지막 한 구절과 12절의 마지막 한 구절을 연결하여 읽어봅시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에서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은사로 받은 자만이 독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마음이 나뉘는 것을 면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으려면 독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이 독신이었고 이후에 바울 또한 독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결혼하는 것도 옳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과 독신의 차이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부지런함과 마음의 나님의 문제입니다. 결혼은 성결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사람의 신체의 모든 요구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은 성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결혼 이외에 다른 요구가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그러면 왜 결혼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결혼 이외의 관계를 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죄가 아니며 오히려 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타락이 아니라 도리어 타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에서 결혼의 하나의 목적은 음란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좋으며 이로써 음란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신의 문제를 그렇게 길게 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그는 말세 때에 미혹해하는 영의 교훈이 나와서 사람들로 결혼을 금지케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신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임을 믿지만 또 한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평형을 지켜야 하며 결혼이 성결치 못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성결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서 하신 안배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마귀의 가르침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만일 이미 결혼했다면 가정의 일을 잘 안배하여 마음을 적게 나뉘게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일과 가정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가족 중에 누가 동역자라면 그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가족 중에 누가 동역자가 아니라면 결코 그들이 주님의 일을 만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집안에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꾼이 하는 일은 결코 가족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제는 어떤 지방에 사역하러 가게 된 것은 그의 아내가 승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아내가 승낙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러 가다니. 사실 집안 식구 중 어느 누구도 그를 대신해 대답을 할 수 없으며 어떤 동역자도 그 사람을 대신해 대답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관계는 주님의 일과 반드시 분명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의 영적인 문제를 자기 가족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 식구가 어떤 일을 알아야 한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도 똑같이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일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일꾼이 집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 때문에 빚어집니다. 우리가 좀 더 첨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가 자매에 대해 혹은 자매가 형제에 대해 왕래할 때 정상적인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전적으로 자매들 가운데 일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졌다면 이러한 형제에게는 사역을 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젊은 자매가 전적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기를 좋아한다면 이러한 자매 역시 사역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형제들은 항상 형제들에게 사역을 하고 자매들은 항상 자매들에게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계실 때 우리에게 좋은 본을 남기신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한계는 매우 분명하게 구분되었습니다. 3장에서 주님은 밤에 니고데모를 맞이하셨고 4장에서는 주님께서 낮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3장에서는 방 안에서 니고데모를 맞이하셨고 4장에서는 공동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만약에 3장의 상황과 4장의 상황이 뒤바뀐다면 그것은 완전히 부적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상황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상황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제와 자매 사이에는 왕래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교통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이성의 사람들 가운데 가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고질적인 습성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 형제 자매 사이에는 담장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많은 좋은 교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형제가 전적으로 자매들과 말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졌거나 어떤 자매가 형제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졌다면 그들의 습관은 신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왕래할 때에 자연스러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움 속에는 지나치지 않도록 제한됨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교통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은 엄격하게 처리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아름다운 간증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